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 자체로 기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좀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가? 그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고 뭔가 이제 원하신다고 할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라가는 사람들 편에서는 이게 특권이고 은혜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뭔가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는 부담스럽고 뭔가 또내 것을 포기해야 될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될것 같은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뭔가 좋은 포장지로 포장된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이제 번제인데 번제를 막 굉장히 막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게 꾸며놓는 일이 아니잖아요. 번제는 이제 죽여서 다 갈라서 뼈를 다 발라내서 그걸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라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물되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뭐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은 흠없음이잖아요. 흠 있는 걸 갖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했을 때그 제물의 특징은 흠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부담스럽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인가?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될 만한 그런 흠없는 삶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저는 흠없는 삶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서로를 보면서 아 형제님, 아 자매님은 참 신실하시네요. 아참 믿음 좋으시네요. 아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네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본게 하나님 앞에 흠없음이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뭐 이제 봉사 잘하고, 사는 것들 보면서 다, 아,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 형제님 신실하시네요. 믿음 좋네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게 난 믿음 좋네요. 라의 기준과 평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흠없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게 아니면 난 흠없는 재물이 아닌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흠없는 재물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재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영적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 재물 그리고 그 영적 예배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기준을 2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2절에 보니까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모르고 그냥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유나 뭐 주아나 얘네들이 아빠에게, 부모에게 뭔가 아빠 이거 아빠 위해서 했어.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제 형편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원하는 건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아빠가 충분히 기쁨으로 받죠. 너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죠. 하지만 하유가 이제 6살이고 어리니까 이게 예쁘지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늘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되는 삶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12장을 쭉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나 읽어보시면 1, 2절 뒤에 보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특히 이제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절 이후로 쭉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로 인한 공동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선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안에 구체적인 어떤 영역들 안에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중에 로마서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슈는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뭔가를 푸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복잡한 걸 푸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좀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걸 접할 때, 아, 어려워. 아, 힘들어. 아, 잘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좀 이런 부정적이고 좀 아, 힘들어, 하기 싫어, 어려워, 막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좀 내려놓고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풀다 보면 하나님 이것을 푸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그건 로마서 12장 2절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받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컨펌이라는 단어를 써요. 컨펌. 컨펌 받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요. 그럼 상사한테 컨펌 맞는 거예요. 상사한테 이걸 뭐 합니까? 확인 받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까? 이게 컨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다는 거는 세상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세상이 예스에, 그럼 맞는 거구나. 아,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세상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뭔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확인, 기준이 어디에게 있어요? 세상에게 있는 것이 세상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가치,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일의 방법, 일의 목적, 이런 것들을 세상에게 컨펌 받는 것, 확인 받는 것,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맞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이것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따르는 세상의 패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한다는 겁니까?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 지나가지 않는 것,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없어지고 지나갈 세상에게 우리는 확인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확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까? 세상에선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 너는? 내가 보기에 너는 이래. 아, 그럼 저는 그렇군요. 라고 확인받아야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선 이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럼 하나님,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확인받지 않고 누구한테 확인받는다고요? 자꾸 세상에게 확인을 받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본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안에 세상에게 확인받는 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 뭐가 없다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확인받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직장, 뭐 가정, 세상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게 확인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골리앗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에게 편하고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확인받지 않고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걸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이큰 세상을 등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마치 잃어버릴 것 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 한동안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야 돼. 분리돼 버려. 그럼 이 사람들 살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살수 있는 삶의 기반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한 선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택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확인했던 것들을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던 기준, 나를 만족해 하던 기준, 내가 바라봤던 어떤 기준들을 우리는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내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맞춰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확인받던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상을 본받았던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 마음은 마인드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는 각자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뭐,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의지가 됐든, 다 각자마다의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풋이 딱 들어가면 그 프로그래밍 된 거에 따라 착착착착착 진행돼서 어떤 아웃풋 결과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아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프로그래밍이 우리 안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거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딱 들어가도 세상의 것 프로그램으로 프레임된 것의 시스템을 거쳐서 전혀 엉뚱한 삶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단순한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마치, 아, 요즘 이 가구 배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막 가구 배치를 바꾸는 뭐 이런 정도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을 아 바꿔야지 해서 막 착착착 빼서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고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무언가를 분별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맞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끊임없이 훈련해서 무엇인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때부터는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 말, 때로는 이 감정, 때로는 이 상황, 때로는 이 사람, 때로는 이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야. 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야. 아, 이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것을 갖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마땅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바보가 아니죠. 특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딱 봐도 이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오잖아요. 이게 그건지 아닌지 헷갈리게 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분별해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 혼돈과 흑암과 공허했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고 굉장히 혼돈, 그러니까 막 다 뒤섞여있는, 뒤죽박죽되어있는 공허,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상태가 어떠냐면 딱 이 상태인 거죠. 공허하고, 공허하니까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무질서. 그러니까 삶이 뭔가 이게 자리가 잡혀있지가 않은 거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시작하니까 비어졌던 곳에, 어두웠던 곳에, 무질서와 같은 곳에 이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비어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카오스와 같이 막 복잡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질서와 이제 규모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비어져 있던 곳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딱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 하나님이 이거 예배 좋아하시니까 예배 드리면 되겠지. 아, 하나님 봉사 이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뜻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용하고 마치 그것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합법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속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 너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표현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 맞아요.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삶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 하나님의 진짜 이것이 선, 굿이라고 이야기한 기준 없이,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기준 없이, 하나님의 정말 이게 온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기준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본받고 여전히 옛날에 가졌던 마음 생각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곡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날또 어렵게 하네. 아, 뭘또 이렇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인 것처럼. 아니, 그런 건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갖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뭐 하는 거냐면 다 지나가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다 뭐예요? 결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가 돈을 많이 갖고 누리고 살아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 성공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고 마음이 변화가 안돼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온다간데 없고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리고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어떻게 내가 성공하며 살까? 세상에 확인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본받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는 분별 알고 살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자도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왜 분별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가? 이거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나의 관심은,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이, 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 산 제물 되는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그거 좋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영적 예배 될수 있지? 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그 삶을 살수 있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뭔가 하나님 우리가 명령하셔서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데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겠구나. 내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겠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겠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